앞에서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당부해 왔다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긍심과 사죄에 대한 감격을 확인하므로 천국의 백성됨의 기쁨과 이단과 관련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과 확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격려합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죄를 범치 않게 하고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될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것들에 곁눈질할 이유가 없고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닮으려 할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고자 더욱 애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이 크면 클수록 다른 어떤 사항이 범람해도 그런 것에 마음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대항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이유가 없다는 데서 천국 백성의 행복은 수시로 확인되어줘야 하고 범죄의 유혹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지만 신앙이 오래되고 무감각해지면 구속의 감격조차도 희미해지는 데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주님의 경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치 않으려고 회피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천국과 영혼에 가진 자긍심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 육신의 삶에 별 가치를 두지 않는 적극적인 천국 백성으로 삶이 당연히 범죄의 유혹에도 노출되지 않는 자신만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우리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범죄치 않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하늘로부터 거듭남의 자긍심이 얼마나 큰 삶의 변화를 주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긍심을 확인하는 쪽으로 비중을 생각할까 합니다. 특별한 결론을 오늘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는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 이 말씀을 한 절반 정도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이 우주의 창조자시요 사죄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긍심은 어떤 말이나 감격으로도 완벽한 표현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1세기에는 물론이지만 이 21세기에도 여기에 대한 자긍심이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하고 모든 영적인 삶의 적극성을 가지게 하는데 사람들은 한 번의 범죄로 이런 자긍심을 잃어버리는 예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잘못됨에 있어서도 잘못된 자긍심이 큰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했는데 사람으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이 감격을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언제나 무엇보다도 실망하고 낙담할 때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는 찬송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서두에서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1장 1절에 자긍심을 전했던 것처럼 어떤 위기에서나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을 확인한다면 우리를 충분히 믿음에 든든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1절 첫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원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사랑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구약시대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한 것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치 아들로 표현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또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기록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자녀나 아들이 의미하는 바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녀는 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적이라면 아들은 법적인 관계로서의 권리를 의미하고 또 자녀는 중생함으로 즉 위로부터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아들은 믿음으로 양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데서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갖는 표현들입니다. 특히 1세기 때의 로마 법을 기준한 이해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아들로서의 바른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했는데 단순한 이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아픔과 희생에 들어있다는 데서 그 사실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감격하지 않을 강심장은 없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는 참담함을 겪으셔야 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고통과 수치를 맛보아야만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는 감격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 어떠한이라는 말을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의 표현입니다. 사용된 한 곳을 참고하면 주님께서 배에 곤물에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듣고 그 풍랑을 잠잠하라 해서 잠잠한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는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심에 대한 감격이 바로 어떠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요한사도와 같은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산다면 절대로 실족할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할 표현이 돌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항상 되돌아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1절 하반절에 당연한 결과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는 2절의 말씀도 대단히 큰 감격을 줍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실이 아직은 실감이 덜 나더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역사 속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데리고 가실 때 더욱 실감케 될 것을 확인하는 표현으로 바로 앞에 1절의 말씀의 확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앞에 2장 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요한사도의 사랑의 고백이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아 라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이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확인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나 범죄의 가능성의 자리에서도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아 스스로에게 확인은 그런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고도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2절 중간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현재와 미래가 걸려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도의 구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은 장래 역시 현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은 계속될 것이고 이런 입장에서도 지금의 든든한 믿음은 장래를 보장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중요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고 죄의 종노릇을 할 위험성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는 여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긍심은 항상 잃지 않아야 할 귀중한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가능성 때문에도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미지의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2절 중간 뒷부분인데 약속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죄투성이의 연약한 육체에 거하지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라는 순간에 우리의 몸과 영이 모두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초라하고 연약한 이 육체가 예수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 지나치기도 합니다.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 우리 주 예수도와 같이 된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가지고 산다면 이 약속 또한 불가능한 언약이 아닌 것은 이런 일이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2절 뒷부분인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산다고 해도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직 뵌 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에 비로소 예수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야말로 그대로 대하게 될 것이라는 확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미래 그리고 미지의 영광의 약속조차도 오늘 나의 모습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간다면 미래의 영광도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 될 것임을 알고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입니다. 여기는 두 절이지만 그 앞뒤가 전혀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요한은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가진 삶이 당연한 것이 오늘 두 번째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역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의미도 이 말씀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주님과 같아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가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임을 요한은 연이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바뀌게 되어 있고 오늘 또 내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를 나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자신의 영광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진실되게 오늘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점검하는 것은 이 소망에 따라 나는 움직이고 나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나는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인가? 라는 질문에 당연히 아멘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절 하반절인데 이렇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자신을 가다듬는 매무새도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도께서 죄가 없는 무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사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다면 그래서 이 우주 사이에 어떤 존재도 주님의 사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면 오늘날 또한 그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은 당연한 목표요 자세일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 영적으로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 거룩한 희생을 본받아 나 자신을 그 깨끗하신 주님에 맞추는 것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라니 죄는 불법이라 4절인데 모든 죄는 불법이고 불법은 죄다 하는 요한의 증거는 앞에 3절에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과는 반대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나타나는 표현의 또 다른 특징은 죄를 짓는 자마다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라는 표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계명을 어기게 되는 수준을 지나서 죄를 창조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앞에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는 내용과 대조적인 것을 봅니다. 물론 이것도 당시에 어떤 지식적 수준에 이르면 죄와는 상관이 없어진다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을 마음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3장에서는 범죄하지 않은 이유를 두 곳에 기록하고 있죠. 6절 상반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했다면 9절 하반절에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이 두 군데 말씀 어떻습니까? 거처와 출처가 중요함을 말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노력이 범죄치 않을 이유가 되지 못함을 증거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는 도식과 함께 죄는 불법이라고 증거해서 모세를 통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즉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었다는 로마서 7장 7절이나 12절 불법이라는 바울 사도의 논지와 함께 요한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역하는 즉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사람의 본성적인 불법이 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신 예수도의 거룩하고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그러한 주님의 모습에 합당하도록 정결하게 보존하려는 깨끗함으로 살려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성품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시게 하심과 같이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5절, 6절입니다. 자, 여기서도 요한의 어때 보면 그의 편지의 중심이 되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지 않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이고 주께서 모든 인류의 속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무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세례자 요한의 선언이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만 범죄를 일상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에 있어서는 주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5절인데 영원한 영광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왜 이 죄악되고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를 증거하는 중요한 확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나 베드로 사도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히브리서 9장 28절 상반절이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5절 중간인데 이것은 어쩌면 영원의 세상에서 보이는 역사 속에 오신 예수도의 나타나심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비록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에 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으로 요한은 단호하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고백과 같습니다.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같은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조차 한 사람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짐승 중에도 양이 됐든지 소가 됐든지 염소가 됐든지 언제나 앞에 흠 없는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레위기서 1장 3절이나 1장 10절, 3장 6절 그리고 수없이 이 제사법전이라고 하는 레위기에는 이런 흠 없는 이라는 표현이 붙어 다닙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제 6절인데 이제 여기는 오늘의 결론 같은 말씀으로 한 구절 속에 긍정과 부정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첫 부분이죠. 결국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보호처는 그 안에 거하는 이라는 요한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랴. 마치 상대적으로 들립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은 물론이고 동고동락의 임마누엘에서부터 열매를 맺는 일은 물론이고 버림을 받지 않을 튼튼한 거처요 기도의 응답의 확신까지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6절 하반절인데 이제 이 절반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전반절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했다면 여기서는 반대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라는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또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했지만은 물론 여기 보고 아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기도인의 증인이라고 하지만 육신적으로 주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은 간단하죠. 우리가 여전히 기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살고 있고 비록 초라하고 연약한 육체로 아프기도 하고 힘겹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대로 같아질 것이라는 이런 자긍심.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살 때 미래에도 영혼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살게 된다는 것. 이런 신앙의 자긍심이 범죄치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것.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범죄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감격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